요한복음 26번 메시지 생명의 결과와 번성 두 번째 죽음과 부활을 통한 생명의 번성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12장의 두 번째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이 장의 첫 번째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의 그림자로서 교회가 부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출현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부활 생명에 의해 교회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교회를 증가시킵니까? 이것은 이 장의 두 번째 부분에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부분은 교회가 어떻게 그곳에 있는지를 보여주며 두 번째 부분은 어떻게 주께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교회를 증가시킬 수 있으신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위한 황금기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시점은 예수님의 황금기였습니다. 나사로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충격을 준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나흘간 묻혀 있었고 심지어 악취를 풍기기도 했던 죽은 사람이 일으켜진 것은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주께서 나사로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기 때문에 많은 무리의 유대인들은 그분을 높게 평가했고 또 따스하게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외치며 그분을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인간적으로 말해서 바로 이 시간이야말로 주님이 땅 위에 계시는 동안 가장 영광스러운 때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찬양하고 환영하고 존귀히 여겼고 존경했습니다. 심지어 헬라인들도 그분을 찾아왔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분을 환영했고 이방인들인 헬라인들도 그분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주께서 이런 유의 환영과 존귀를 받아들임으로써 교회를 산출하고 증가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를 산출하거나 증가시키는 길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를 출현시키고 교회를 생명 안에서 증가시키는 길이 아닙니다. 한 알의 밀로서 땅 속에 떨어짐. 주께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서 환영과 존귀를 받으신 바로 그 순간에 그분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만일 우리가 거기에 있었다면, 혹은 그런 환영이 우리에게도 미쳤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무언가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흥분하지 않으셨습니다. 환영이 더 클수록 더더욱 그분은 잠잠하셨습니다. 추구하는 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더 그분은 자기를 추구하는 자들에게 냉담하셨습니다. 그분은 추구하는 자들에게 자신이 한 알의 밀이라고 일러주셨습니다. 그분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러한 인간적인 환영에 대한 주님의 태도였습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영예의 영광에 대한 그분의 반응이었습니다. 무슨 방법으로 한 알의 밀이 번식됩니까? 그것은 환영받거나 존귀히 여김을 받음으로써가 아니요 죽기 위해 땅 속으로 떨어짐에 의해서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인간의 관념에 상반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이야말로 교회를 출현하게 하고 또 생명 안에서 증가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환영이 당신에게 올 적마다 당신은 반드시 나는 죽어야 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존귀가 당신에게 올 적마다 당신은 반드시 나는 무덤에 묻혀야만 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설사 당신의 의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때는 당신이 무엇을 하기에 최적의 시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합당한 길은 당신이 죽고 장사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그분의 증가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그 황금 같은 기회를 붙잡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그분이 그 기회를 붙잡으셨다면 그분은 큰 실수를 하셨을 것입니다. 황금 같은 기회는 증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사를 읽어본다면 교회가 증가할 때마다 그것은 황금 같은 기회의 결과가 아니라 핍박의 결과였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증가되는 때는 핍박받는 동안이지 따스한 환영의 시기가 아닙니다. 원수가 교회를 사망 안으로 넣는 그때가 바로 교회가 증가될 때입니다. 핍박과 반대가 많을수록 교회는 더욱더 증가될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손에 의해 자행된 핍박은 처음 두 세기 동안 교회의 성장을 좌절시키지 못했고 도리어 자라게 도왔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교회를 손상시켰었습니까? 바로 로마 제국의 환영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 핍박을 환영으로 전환했을 때 교회 생활은 손상되었습니다. 사람의 환영에 흥분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환영은 언제나 우리를 망치고 부패시킵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사람의 핍박과 반대야말로 그리스도의 증가를 위한 황금 같은 기회입니다. 그분은 한 알의 밀임으로 그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 외에는 증가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번식을 갖는 길입니다. 만일 한 알의 밀이 땅속으로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것은 그저 한 알로 남아있을 것이며 결코 아무것도 산출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찬양할 것은 그것이 죽은 다음 성장하면 한 알이 많은 밀알들이 되거나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 많은 밀알들 혹은 많은 열매가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출현하는 길입니다. 또한 이것은 주께서 교회를 증가시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를 출현시키고 교회를 증가시키는 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죽음으로써 십자가를 짊어짐으로써 인간의 환영을 맞이해야 합니다. 교회가 출현하고 증가되는 길은 인간의 영광으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으로서 되는 것입니다. 비록 많은 우수한 선교사들이 허드슨 테일러 형제가 조직한 것과 같은 그러한 뛰어난 선교단체에 의해 중국에 파송되었었지만 합당한 교회 생활을 위한 큰 수확이 없었다는 것을 역사가 입증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파송되었던 많은 선교사들 중에 마가렛 바버라는 자매 한 분이 있었는데 그녀는 영국 선교단체에 의해 보내어졌었습니다. 그녀는 거짓 송사를 받아서 영국으로 소환되었다가 나중에 주님에 의해서 결백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때의 주님은 그녀에게 중국으로 돌아가라는 부담을 주셨습니다. 그녀는 어떤 선교단체에 의해 파송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곳에 갔으며 워치만니 형제님의 고향과 매우 근접해 있는 파고다라는 작은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그곳에 머물렀고 다른 곳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주님은 그녀를 한 알의 밀로 그곳에 심으신 것입니다. 그녀는 그곳에 여러 해 동안 머물렀고 그곳에서 1929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니 형제님은 바버 자매님과의 접촉에 관한 이야기 전부를 내게 개인적으로 들려주었습니다. 다른 청년들과 함께 니 형제님은 도움을 받고자 그녀에게 가곤 했습니다. 그녀는 주님 안에서 깊었고 매우 엄격했습니다. 종종 그녀는 젊은이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이 그녀의 책망을 견뎌낼 수 없었다고 니 형제님이 내게 말해주었습니다. 결국에는 그만이 그녀에게 계속 가서 자신을 그녀의 책망을 위한 제물로 드렸던 거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는 더 심한 책망이 필요함을 느끼고 또 다른 책망을 받으려고 그녀를 찾아가곤 했으며 그녀는 그를 책망해 주었습니다. 1929년에 그녀는 주님께 갔습니다. 그녀는 많은 메모가 담긴 성경 한 권밖에는 물려줄 것이 별로 없었는데 그 성경을 니 형제님에게 주길 원했습니다. 바보 자매님은 심겨진 하나의 씨였고 니 형제님은 그 씨로부터 자라나온 하나의 밀이었습니다. 그녀로부터 자라나온 하나의 씨로서 니 형제님은 합당한 교회 생활의 회복을 위한 위대한 그릇이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생명 안에서 교회를 산출하고 증가시키는 길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황금 같은 기회의 문제가 아닙니다. 1940년 중일 전쟁 시에 니 형제님은 상해에서 훈련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그 훈련에 참석했었습니다. 그 당시 중국에는 몇 명의 중국인 설교가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늘 따르는 큰 무리가 있었고 많은 군중이 그들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니 형제님은 그와 반대로 사역은 외적인 활동의 노력 문제가 아니고 속생명이 흘러나오는 문제라고 늘 말하곤 했습니다. 주님이 필요로 하시는 사역은 속생명의 넘쳐 흐름입니다. 1948년에 있었던 니 형제님의 훈련에는 훈련자들이 80명도 채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니 형제님은 그런 적은 수에도 만족해 했습니다. 그가 특별 집회를 개최할 때마다 기껏해야 350명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사역이란 속생명의 넘쳐 흐름이지 외적 활동의 노력이 아니라고 역설하곤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니 형제님의 사역이 낳은 결과를 봅니다. 전 세계에 걸쳐서 많은 교회들이 주의 회복 가운데 산출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외적인 활동이 일시적으로 성공했다고 해서 현혹되지 마십시오. 주님으로 얼마의 시간을 가지시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생명 안에서의 그분의 길을 입증하실 것입니다. 비록 니 형제님은 주님 품에 갔지만 그의 사역은 여전히 널리 힘있게 퍼지고 있으며 그의 일은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은 활동의 문제가 아니고 생명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산출하고 증가시키는 생명의 일입니다. 우리는 조화 만드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을 고용해서 조화를 만든다면 단시간 내에 상당히 많은 수요를 생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꽃을 가꾼다면 훨씬 더 긴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먼저 당신은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 씨는 자라서 증가될 것입니다. 그러면 더 많은 씨가 땅에 뿌려져서 거듭하여 자라고 번성될 것입니다. 이런 유의 번성은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종류의 증가를 기대합니까? 외적인 수고로 생산된 조화들입니까? 아니면 생명에 의해 생산된 생화들입니까? 많은 미라를 산출하기 위해, 모든 사람을 이끌기 위해. 주 예수님은 땅속으로 떨어져 죽으셨는데 이는 그분의 신성한 요소, 곧 그분의 신성한 생명이 그분의 인성이라는 껍데기 속으로부터 해방되어 부활 안에서 많은 믿는 이들을 산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한 알의 밀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즉 많은 밀알을 낳으려고 흙 속으로 떨어져 땅 위로 자라나옴으로써 그 생명의 요소를 해방시키는 것과 흡사합니다. 따뜻한 환영을 받아들이는 대신 주님은 교회를 위한 많은 밀알을 산출하기 위해 한 알의 밀로서 땅에 떨어져 죽기를 더 좋아하셨습니다. 땅 속으로 떨어진 한 알의 밀처럼 주님은 죽음을 통해서 그분의 혼의 생명을 이루셨는데 이는 그분이 부활 안에서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해방시켜 많은 밀알들에게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한 면에서 볼 때 주님의 죽으심은 24절에 계시된 것처럼 땅 속으로 떨어지는 것이고 다른 한 면에서 그것은 나무에 달리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로서 땅속으로 떨어지는 것은 많은 밀알을 산출하기 위한 것이고 인자로서 나무에 달리시는 것은 모든 사람을 그분 자신에게로 이끄시려는 것입니다. 그분이 땅속으로 떨어짐으로써 산출된 많은 밀알들은 그분이 나무에 달림으로써 이끌린 모든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주님의 죽으심은 구속의 죽음으로 계시되지 않고 산출하고 발화시키는 죽음으로 계시되었습니다. 본 장에 따르면 주님은 죽으심으로써 그분의 성육신의 껍질을 깨뜨리셨는데 이는 다음의 세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많은 밀알을 산출하기 위해서, 즉 모든 사람을 자신에게로 이끌기 위해서, 신성한 요소, 곧 영원한 생명을 해방하기 위해서, 세상을 심판하고 그 통치자를 쫓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신성한 생명, 곧 신성한 요소를 해방시키려고, 영화롭게 되시고 또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주님이 영화롭게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것은 바로 그분의 죽음에 의해서였습니다. 23절에서 주님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셨고 28절에서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영화롭게 되셨습니까? 그분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영화롭게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신성한 생명이 해방되고 나타내진 것은 바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였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신성한 요소가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해방되고 나타내졌을 때 아버지의 신성한 생명이 해방되고 나타내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는 죽음과 부활을 통한 아들의 영화롭게 됨 안에서 영화롭게 되셨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하나님의 신성한 요소를 그분 속으로부터 해방시켰기 때문에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한 알의 밀이 가진 생명 요소가 그 껍질 속에 제한된 것처럼 하나님의 신성한 요소가 그분의 육신 안에 제한되었었습니다. 밀알의 생명 요소는 어떻게 영화롭게 됩니까? 밀알은 그 속에 있는 생명 요소가 나타나서 영화롭게 될 수 있도록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요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아버지의 신성한 요소로 하여금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인 아버지의 신성한 요소는 성육신된 아들 안에 있었습니다. 아들의 성육신이라는 껍질, 즉 그분의 육신은 아버지의 신성한 요소, 곧 영원한 생명이 부활 안에서 해방되고 나타내지기 위해서 죽음을 통해 깨뜨려져야만 했는데 그것은 마치 한 알의 밀이 가진 생명 요소가 그 껍질이 깨짐으로써 해방되고 활짝 꽃핌으로써 나타내지는 것과 흡사합니다. 이것이 아들의 영화롭게 되심 안에서의 하나님 아버지의 영화롭게 되심이었습니다. 가령 꽃씨가 하나 있다 합시다. 비록 많은 아름다움이 그 씨의 생명 안에 있지만 그 아름다움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습니까? 그 씨는 죽어야 합니다. 만일 그 씨가 땅 속으로 떨어져 죽고 자란다면 그 속에 있는 아름다움이 완전히 나타내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광이요 씨 안에 있는 생명이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한때 하나님은 주님의 육신 속에 제한되셨었습니다. 그분 속에 계신 하나님이 부활 가운데 해방되고 나타내지고 영화롭게 될 수 있도록 주님은 죽으셔야 했습니다.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단순히 나타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 나는 전구 안에 있는 전기를 예시로 사용했습니다. 언제 전기가 전구 안에서 영화롭게 됩니까? 전기가 나타내질 때 영화롭게 됩니다. 나타내어진 전기가 바로 영화롭게 된 전기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육신 안에 제한되셨던 하나님은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 나타나신 바 되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예수님 속으로부터 나타내진 바 되었을 때 하나님은 영화롭게 되신 것입니다. 세상을 심판하고 그 통치자 사탄을 내쫓기 위해서 31절에서 주님은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고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써 세상을 심판하셨고 그 통치자 사탄을 내쫓으셨습니다. 세상은 사탄이 조직적으로 배열한 악한 조직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점유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좌절시키려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누림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 특히 인류에 관계된 것들과 공중에 있는 것들을 어둠의 왕국으로 조직화했습니다. 이 악한 조직, 곧 어둠의 왕국은 주님이 육신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 통치자인 사탄이 내쫓겼을 때 심판되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인자이신 주님은 뱀의 모양으로, 즉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달리셨습니다. 이 세상 통치자인 사탄은 예뱀으로서 그 자신을 사람의 육신 안으로 주입시켰습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써 주님은 사람의 육신 안에 있는 사탄을 멸하셨습니다. 이렇게 사탄을 심판함으로써 사탄에게 매달려 있었던 세상도 역시 심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높이 달리심으로 세상을 심판했고 그 통치자 사탄을 내어 쫓았습니다. 주 예수님은 인자로서 뱀의 모양으로 높이 달리셨을 때 우리의 죄들을 제하시고 우리의 뱀 같은 본성을 처리하셨을 뿐 아니라 사탄과 그에게 달려있던 사탄의 세상 조직도 멸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에 의해서 구속받았고 구출되었고 신성한 생명을 가졌으며 또 세상을 이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생명이신 주님과 관계된 많은 것들을 보여주는 그림 혹은 표적들의 책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복음서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생명으로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생명이신 주님을 그 모든 세부적인 방면들에 있어서 전혀 알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생명이신 주님을 상세하게 알고 싶다면 그림 하나하나에서 생명을 밝히고 있는 요한복음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심지어 본장에 있는 종려나무 가지들조차도 사망을 이기는 생명을 상징하고 있으며 사망에 대해 승리하는 생명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대개 종려나무는 죽음을 상징하는 사막에서 자랍니다. 이처럼 생명은 죽음에서 자라나옵니다. 이것은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승리를 그리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종려나무의 영적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생명을 상세하게 이해하고 싶은 바람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요한복음을 비유의 책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에서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각종 방면들을 묘사하기 위해 여러 가지 비유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장 29절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3장 14절에서 주님은 노뱀이 모세에 의해 장대에 높이 달렸던 것처럼 자기도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12장에서 주님은 자신이 하늘의 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비유, 하나님의 어린 양, 뱀, 하늘의 밀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세 방면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면에서 그분은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죄들을 제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두 번째 방면에서 그분은 옛뱀을 우리 속에 있는 뱀 같은 본성과 함께 멸하신 노뱀이셨습니다. 세 번째 방면에서 그분은 많은 밀알을 산출하기 위해 땅에 떨어져 죽으신 하늘의 밀이셨습니다. 주 예수님의 한 죽음이 세 방면, 구속의 방면, 사탄을 멸하는 방면, 생명을 해방하는 방면을 지니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을 때 그분은 우리의 죄들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구속을 위해 피를 흘리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방면이며 참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죽으심의 두 번째 방면, 즉 주 예수님께서 옛뱀과 우리 존재 속에 있는 뱀의 본성을 멸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뱀의 모양으로 못 박히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탄을 멸하는 방면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의 세 번째 방면은 생명을 해방하는 방면입니다. 신성한 생명이 그 작은 사람 예수 안에 있었는데 이는 마치 생명이 한 알의 밀 안에 제한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생명이 그 밀알 안에 감추어 있으므로 그 내적 생명이 해방되기 위해서는 껍질이 반드시 깨뜨려져야 합니다. 이같이 십자가 위에 계셨을 때 그리스도는 어린 양이셨고 뱀의 모양을 취하셨고 또 한 알의 밀이셨습니다. 한 번의 죽음으로써 그분은 우리의 죄들을 제하시고 사탄을 멸하시고 많은 밀알을 산출하기 위해 자신 속으로부터 생명을 해방하는 등 삼중의 목적을 성취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죽으심에 의해 우리의 죄들이 제해져 버렸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에 의해 우리의 뱀 같은 본성이 처리되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에 의해 신성한 생명이 우리에게 해방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를 짓지 않으며 더 이상 우리는 뱀 같지 않습니다. 신성한 생명이 우리 안으로 나눠준 바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그 하나의 밀로부터 산출되어진 많은 밀알들인 셈입니다. 이 많은 밀알들은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인 한 덩어리의 떡을 만들기에 알맞습니다. 전에 우리는 뱀 같은 본성을 가진 죄인이어서 신성한 생명과는 아무 상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만유를 포함한 죽음에 의해서 우리의 죄들은 제해졌고 우리의 뱀 같은 본성은 처리되어졌으며 신성한 생명이 우리 존재 안으로 분배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합쳐져서 하나의 떡, 즉 교회를 이루는 살아있는 밀알들이 되었습니다. 그분을 찬양합시다. 이런 원칙에 입각하여 볼 때 만일 우리가 교회를 출현시키길 원한다면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한다면, 즉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고 우리 가운데서 영화롭게 되시게 하려면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사탄과 그의 세상을 처리하길 원한다면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교회가 출현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 의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시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 의해서입니다. 사탄과 그의 세상이 처리되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 의해서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산출할 것이고 자신이 죽으면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실 것이며 자신이 높이 들리면 세상을 심판하고 이 세상의 통치자인 사탄이 쫓겨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간략하고 단순하면서도 매우 심오하고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사항은 모든 것, 교회가 산출되고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시고 사탄이 축출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교회를 출현시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탄을 처리하기 원한다면 십자가의 죽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교회의 길에 관해 말하는데 교회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을 처리하는 길도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오직 하나의 길, 십자가 뿐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십자가를 체험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환영해도 혹은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환영해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사람들이 우리를 환영하면 할수록 더욱더 우리는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죽습니까? 25절에서 주님은 우리의 혼을 잃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구절에서 앞에 두 번 나오는 생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혼 혹은 혼의 생명을 뜻합니다. 동일한 단어가 10장 11절, 15절, 17절에서 발견됩니다. 또한 이것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의해서도 입증됩니다. 죽는다는 것과 십자가를 체험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당신의 혼, 곧 당신의 천연적인 생명을 부인하고 거절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혼, 즉 자신의 천연적인 생명, 자신의 자아를 잃어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출현될 것이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실 것이고 사탄은 처리되고 내어 쫓길 것인데 이는 그가 교회에 의해 쫓겨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에 떨어진 하늘의 밀이신 주님은 부활 가운데서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많은 밀알들 안으로 해방시키시려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혼생명을 잃으셨습니다. 많은 밀알들인 우리는 부활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 반드시 죽음을 통하여 우리 혼생명을 잃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26절에 언급된 것처럼 그분을 섬기기 위해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많은 밀알들은 분쇄되고 빠져서 고운 가루, 즉 분말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그것들이 함께 반죽되어 떡이 되기 위함입니다. 종교의 불신과 눈먼 이사야가 예언함 36절 후반부부터 43절까지는 종교의 불신과 그 불신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이신 주님이 아무리 많은 기사와 기적과 표적을 행하셔도 종교적인 사람들은 그분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주께서 행하셨어도 종교적인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들은 전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반대로 그분을 배척했습니다. 이사야는 이미 이것을 예언했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팔은 주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주님은 어떤 것을 행하고 또 구출하기 위한 하나님의 팔이시지만 종교 세계 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이 팔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이 팔을 받아들이거나 맞이하려고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은 그 팔을 배척했을 따름입니다. 비록 이 팔은 구원이요 심지어 구주와 구출하시는 분 자신이지만 종교적인 사람들은 그분을 배척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심판받음 그 결과 눈먼과 마음의 완고함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주님을 믿지 않고 배척한 것에 대해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입니다. 눈먼과 마음의 완고함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는 하나의 처벌입니다. 이같이 종교에는 믿음이 없고 오직 눈먼만 있을 뿐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았으나 사랑하지 않음. 41절은 이사야가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분을 가리켜 말했다고 말합니다. 그분의 영광이란 말은 주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이시오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그분의 영광을 이사야가 보았다는 것을 확증해 줍니다. 이 영광이 이사야에게 보여진 바 되고 귀하게 여겨졌으나 주님의 보다 약한 믿는 이들에 의해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앞에 계신 살아계신 예수님이신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이신 주 예수님을 귀히 여기고 사랑했더라면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관심하지 않거나 회당 밖으로 출회되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불신하는 종교를 향한 생명의 선포. 44절부터 50절에서 우리는 불신하는 종교를 향한 생명의 선포를 봅니다. 여기에서 주님은 종교적인 사람들에게 최종 선언을 하십니다. 이 선포 이후에 주님은 요한복음의 남은 부분에서 종교적인 사람들과 아무런 관계도 갖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타난 바 되심. 먼저 그분은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타남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나타남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을 보는 자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요,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야말로 사람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기 때문입니다. 빛으로 세상에 오심. 둘째로 그분은 사람으로 어둠 안에 거하지 않게 하시려고 비추는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이 빛을 받아들인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빛이신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므로 만일 당신이 빛이신 그분을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그분을 믿으면 그는 어둠 안에 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빛이신 그분을 받아들이길 거절한다면 당신은 바로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므로 어둠에게 사로잡힌 바 될 것입니다. 그분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만일 당신이 그분을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얻게 될 것이며 빛의 아들들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사람에게 오심. 세 번째로 그분은 자신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사람에게 왔으므로 그분의 말씀을 받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토록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요 그분의 말씀을 거절한 사람은 누구든지 마지막 날에 그 말씀들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러한 선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주께서 자신은 유대인들에게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그분을 받아들인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거절한다면 그들은 어둠에게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라고 그분께 주신 명령을 받아들인다면 그 명령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그 말씀이 마지막 날에 그들에게 내려질 심판의 판결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께서 종교적인 사람들에게 하신 최종 선포입니다. 이 지점에서 주님은 종교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를 끝내셨습니다. 13장을 시작으로 주님은 항상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더 이상 유대인들과는 아무 상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본 장에는 네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요점은 무엇이 참교회 생활인지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 요점은 어떻게 주께서 교회를 산출하시고 증가시키시는지를 계시합니다. 세 번째 요점은 주께서 아무리 많이 생명으로 종교적인 사람들을 위해 표적들을 베푸신다 해도 그들은 그분을 따르지 않을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요점은 주께서 자신은 종교적인 사람들에게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므로 만일 그들이 그분을 받아들이면 빛의 아들들이 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둠에게 사로잡힐 것이고 또 그분은 그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오셨으므로 만일 그들이 그분의 말씀을 받는다면 이 말씀들이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겠지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바로 그 말씀들이 마지막 날에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를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